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거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과 역동적으로 화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16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내용은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가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은 기도의 삶이죠. 기도응답의 삶. 그런데 성경에 보면 물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신약에 보면 뚜렷하게 나오는 내용이 뭔가 하면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을 많이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여기 핵심은요 내 안에 거하랍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도 결과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뭐냐는 거죠. 우리 하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해할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살아야 되는 건 압니다. 그런데 고민을 합니다. 아 맞아,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돼.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사는 게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지? 이제 이게 이제 혼란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대개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도 있고 그런 일이 있죠. 그 다음에 은혜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다든지 보너스를 주신다든지 은혜의 보너스를 주신다든지 혹은 꿈으로 말씀하신다든지 혹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를 말씀하신다든지 또는 내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속히 응답이 됐어요. 그러면 아 그렇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없으면 나는 하나님이 별로 관심도 없고 좀 하나님과 거리가 먼 것 같아 내가 이래서는 안 돼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좀 이렇게 느껴지고 기분이 좋고 감정적으로 뭔가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물론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요소가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포함되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해요. 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사모하고 그 일을 해요.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분을 높이고 경외하고 어떤 이런 자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혹은 아까 여기 요한복음 14장 15장에 말했듯이 7절에 말했듯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가져온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필수 조건이 기도에 대한 필수 조건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요.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삶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스도와 지속적이고 긴밀한 관계 속에서 죄로부터 분리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나옵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죄의 기회가 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거절하고 내가 바르게 살려고 고민하고 또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 삶이 뭐라고요? 연합된 삶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어떤 데는 내가 막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어떤 일에 대해서 죄를 막 지으려 그럴 때 내 속에서 뭔가 이렇게 부담이 와요. 그때 어떻게 해요? 내가 빨리 지혜롭게 바른 길을 선택하는 거죠. 그런 요소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지금 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분대로 하나님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고 자꾸 뭔가 감동이 주어져도 그냥 내 기분대로 하는 거죠.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지금 신실하지 못해요. 그래서 쉽게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일들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그리스도 안에 안 거한다 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희박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은혜가 약해졌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예요. 자, 말씀에 대한 자세에서 정말 말씀대로 내가 손해가 나든 핍박이 오든 두려움이 오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말씀을 순종한다. 그거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의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자, 그 요소들을 지금부터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의 아주 핵심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감정적 어떤 느껴지고 그러면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 사람 그런 것이 없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그게 말씀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니아 진역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복음 증거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감옥에 가고 두들겨 맞고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들은 감정적으로 전혀 하나님께 거부하지 않고요. 도리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도리어 찬양하고 하나님 높였어요. 이런 삶들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더 익혀나가고 자라가야 할 영역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거하는 삶이 희박한 사람은 삶에 무슨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내가 무슨 하나님께 뭘 잘못하지 않았나 그것부터 점검하게 되고요. 그것에 두려워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다 보면 사단이 즉시 찾아와서 우리를 공격하지요. 어떻게 해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널 외면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근데 그게 전혀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판에 새기고 붙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연으로 뭐라 그래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해되시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대로 산다는 뜻이에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라고요? 주님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성경 말씀 보세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땅에 오셨는데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감정적으로 기쁘고 뭐 춤출 것 같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분은요, 늘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계속 순응해 가요. 어떤 반대가 있더라도 계속 진행해 가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사랑 안에 거한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본인이 그렇게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부탁한 이 계명,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계명을 너희들이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자, 요한일서 2장 27절 28절에 보면 먼저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깊이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도요,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었어요. 그리고 늘 예수님 옆에서요, 밥 먹을 때도 옆에 있으면서 뭐 했어요? 그냥 가슴팍에다가 자기 머리를 뒀어요. 그 정도로 가까이 지냈어요.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못해요. 아마 뭐 소름이 돋는지 그렇게 못하고, 사도 요한은요, 그 예수님 품에 막 안기고 그랬어요. 그분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문제에 대해서 잘 언급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는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보세요. 주 안에 거하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가르치신 그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대로 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도 보면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윗절에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거하라. 그게 그 안에 거하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이해되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도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리고 또 뭐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 교훈을, 그분이 길을 제시하시고 우리에게 진리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지키고 붙들면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주 핵심되는 게 뭐라고요? 무슨 임재가 있고 기분이 좋고 응답이 있고 이것도 당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감정적인 것을 근거로 삼지 말고 내가 그의 계명을 사모하고 지키느냐, 이게 중요한 요소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다, 주 안에 거한다, 이것이요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 영역이 같이 연결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또는 뭐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그 다음에 나의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같이 하는 것이 뭘 의미하냐는 거지. 그냥 내가 생각해보고 하나님 내가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더 광범위하게 우리에게 제시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주님 안에 거하는 거는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뒤에 가서 또 설명하지만 그게 생각나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해야 할 이유가 뭐지요? 왜 거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해야 생명이 있어요. 소생함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이 땅에는요, 많은 길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단이 오염시켜 놓은 길들이 있어요. 사단이 오염시켜 놓은 길은 뭐예요? 네가 왕이다. 네 멋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망해요. 그 망하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보살핌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그분이 제시한 그 진리의 길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명이 넘치게 돼 있어요. 보호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계명을 지킨다, 주 안에 거한다는요,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뭐야? 라는 것이 혼란스러우면요, 저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사랑한 그 뒤에 따라온 게 뭐예요? 그분의 가르침을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그분을 사랑하면 그렇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친구가 친구를 존경하고 친구를 신뢰하고 사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친구의 말을 인정해주고요. 그리고 친구의 말을 지켜가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그 부부의 계율을 지켜요. 그렇죠? 네. 말로는 사랑한다 그러지만 뒤로 가서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부부의 그 계율을 안 지켜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냥 감정적으로 무슨 정성을 들여서 이것도 물론 한 요소도 되지만 먼저 내가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안 기뻐하는 것을 내가 거부하고 그분을 정말 존중히 여기고 그러려면 그분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그러면 우리가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약의 시편이나 아가서를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감정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이런 것이 비춰져요. 그 삶이 중요해요. 그래서 보면 다윗의 예를 보면요, 시편 27편 4절 두 번 적혀나 있네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이게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아주 중요한 감정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라. 이게 아주 중요한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요소 중에 대표적으로 이게 들어가요.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이런 자세들이. 자, 그 다음에 또 시편에 보면 123편 2절에 보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이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래서 종이 예전의 종은 주인의 완전히 통치권 안에 있잖아요. 그가 그 여주인의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완전히 호불호가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여주인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기를 원하는 그런 자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데 아주 중요한 감정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구약에는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좀 달라져요. 왜 그런가 하면요,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머리 위에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여기 계시다가 그 사람들이 순종하면 함께 거해요. 뒷받침해줘요. 불순종하면 떠나가세요. 이 구약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열망하는 것은요, 저 다윗이나 다른 시편에 있는 내용들처럼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약에는요 꼭 저렇게 했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성령이 머리 위와 계셔야 돼요. 떠나가면 완전히 그냥 바닥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원리는 성령이 위로부터 임재했고요 또 떠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울왕이라든지 삼손이라든지 다윗도 어땠습니까? 한때는 하나님 임재를 떠났었어요. 그래서 그 임재를 경험하다가 임재가 떠나가니까 그냥 눈물을 흘리며 밤새도록 기도하며 그냥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그것을 안 놓치려고 계속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 찾았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 장막의 시대에 그 당시에 그 찬양팀들도요 저 다윗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떨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붙들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게 기본이었어요. 성경을 보시면 딱 나와요. 구약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면 임재가 떠나갔어요. 그래서 그 임재를 떠나간 것을 사모하려고 하나님 앞에 감정적으로 나가서 하나님 오시라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려가며 하나님께 섰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안 떠나려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세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시편에 나와 있는 저 구약에 나와 있는 저런 자세들, 아가서에 나와 있는 그런 자세들이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해요. 도움이 돼요. 그러나 신약의 원리는요 구약과 달라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가 은혜를 부으셨다가 떠나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안 떠나요. 다만 내 마음이 굳어질 뿐이에요. 내가 계명을 불순종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안 느껴진다고요. 다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면 어떻습니까? 느껴지게 돼 있어요. 그분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하고 신약의 방식이 다른데 구약에는 하나님이 떠나가시기 때문에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애통했다는 거죠. 신약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이 와 계세요. 안 떠나요. 다만 그분의 통치를 못 받아요. 그런 구조가 좀 다르죠. 어떻든 간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려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기초예요. 자, 그래서 거하는 삶의 이해를 돕는 비유가 있는데요. 그게 포도나무 비유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포도나무가 그 가지에 양분을 공급하여 포도를 맺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해 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순종하니까 열매 맺는 삶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과 힘을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포도나무의 삶이 그냥 성도들의 삶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포도나무를 보셨지만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줄기가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줄기는요 열매 맺지 않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요. 집을 짓는 데 씁니까? 못 써요. 그건 제목도 아니에요. 내부를 보면 찢어보면 어떻습니까? 중간이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퍼석퍼석해요. 단단하지도 않아요. 버드나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잘라가지고 이렇게 가느니까 바구니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포도나무는요 전혀 열매 맺는 것 외에는요 쓸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열매 못 맺으면 그냥 잘라다가 태우는 거예요. 그것을 무슨 뗄감으로도 못 써요. 화력도 없어요. 여러분 잘 보셨죠? 포도나무?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전혀 쓸모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하나님과 연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 맺는 삶이 없어요. 아니 세상에서는 돈 좀 벌고 뭐 권세 있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전혀 열매가 없어요. 생명의 열매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포도나무이자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는 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표현하는 존재로 우리가 있어요. 그 생명이 표현되잖아요. 어떻게 표현됩니까? 그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계명을 순종하고 열매를 맺을 때 포도나무가 증명이 돼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드러나요. 이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소에 안 보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 안에 거하면 쉽게 말하면 그분이 일러주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그분을 사랑하게 실천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과의 안에 관계에서 거하지 아니하면 전혀 예수님이 안 드러나요.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죠. 저의 현실이기도 하고요. 우리 모두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삶을 정말 깨달아서 살아야 돼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지침을 주시는데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해야 영존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걸 제거해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4절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안에 정말 거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근데 막연히 이해는 해요. 예, 나무를 보면 원리는 아니까. 근데 내가 정말 그렇게 사느냐 그건 다르잖아요. 왜? 우리가 예수님께 무슨 심지를 박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영적으로 어떤 해석이냐는 거지. 그게 그분이 우리에게 제시한 그 진리의 길들을 우리가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포도나무의 삶인데 문제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이 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삶을 누리고 또 우리의 삶에 번창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거하는 것과 그 안에서 행하는 삶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게 어디에 있느냐?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한다는 게 뭐예요? 주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고 계명을 주고 지침을 주고 명령하신 일을 내가 그대로 행하면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보세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으로 서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길,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운 길이 서로 다르잖아요. 근데 어느 것이 더 신뢰가 가요? 이 땅에 배운 길이 더 신뢰가 가요. 왜? 주변에 그 열매로 나온 거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건 다 썩어 없어질 거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붙들고 그 길대로 살아갈 때 그게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있어서 두 가지 영역의 열매가 있어요. 이거는 뭐 생략해도 되는데 그냥 설명했습니다. 자, 두 가지 열매가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의 인격이 자라는 거고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그 예수님을 닮아간 그 인격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용기를 주고 살리고 또 소망을 갖게 하고 이런 내용들이 바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요. 내가 내적으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서 주님의 성품처럼 변화되는 것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 그 변화된 성품이 흘러가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열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만이 영원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진리 가운데 영원한 삶이 열매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자, 넘기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에 세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삶이 어떤 형태냐 이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에는 기도가 있고요.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 있죠. 뭐 그 전에 설명드렸는데 그냥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드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고요. 자,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게 돼요. 또 깨끗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룩해 해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게 되는 길은 뭡니까? 성경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내 가치관을 성경 가치관대로 바꿀 때 우리가 깨끗해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더 통치하세요. 다스리세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져요. 그렇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가요. 혹은 예수님이 인도한다는 것, 뭐 성령님은 예수님이 영이니까요. 예수님이 인도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의 양상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삶, 대화하는 거, 친밀한 교제, 이건 점점 자라가는 거지요. 대화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분의 목적, 의미, 의도, 그분의 길, 이것을 우리가 삶에 적용해 가는 거예요. 세상 길을 안 따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정결케 되고 더 거룩해져서 그분이 우리 안에 와서 집을 지어요. 거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가르쳐줘요. 이거는 보너스지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처를 삼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위기에 있을 때 보호해 주시고요. 또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요. 피할 길도 주시고요. 또는 하나님의 지혜도 주세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대개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영역은 좀 해요. 기도해요. 근데 대개는 독백에 불과하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도 선별적으로 순종해요.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손해날 것 같으면 안 하고 내 생각에 물론 다 이익인데 그리고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의 인도도 경험하지 못해요. 근데 점점점 우리가 자라면서 저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때 우리는 참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왕성한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주님 안에 거하라 했으니까 이제는 반대로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오시는가 그 영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화합에 통한 변화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합하면 삼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새롭게 변화되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실 것들을 대한 행동들을 안에 우리 안에서 이제 일이 생겨요. 그 우리가 변화돼요. 삶이 변화됩니다. 지금 오타가 났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아까 포도나무의 내용들이 우리가 변화시키는 화합의 요소로서 제시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의 놀란 은혜도 있고 우리의 이 속사람이 변화되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말이에요. 다 알아요. 거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요. 앞에서 제가 살펴봤어요.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요. 자,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진리는요. 자주 우리가 놓쳐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함축된 의미를 강조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진리의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두 가지 양상으로 거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영 안에 오세요. 그게 예수님 거하세요. 자,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자, 이게 무슨 뜻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 그게 예수님 믿는 걸 말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살과 피를 그분의 온몸을 우리를 대속한 거예요. 그 내용을 예수님이 우리를 속죄하러 오셨다는 것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라는 것을 내가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세요. 그렇죠? 그건 여러분 부인하지 않지요? 두 번째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의 거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세요. 바로 거하는 삶의 시작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우리 안에 오세요. 그래서 성전 삼으세요. 그 이미 예수님을 시인한 사람들은요 다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안에와 계세요. 자, 이걸 갖다 뭐라 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자, 둘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점진적으로 거하세요. 이게 우리가 지금 가야 할 길이에요. 이미 와 계세요. 근데 이 안에 계신 그분이 내 속에서 실제 주가 되셔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해 가셔야 돼요. 주로 뭐로 통치하시죠? 말씀을 제시함으로. 그분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요. 우리 종으로 삼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안에 오셔서 이분이 주인이지만 이 안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너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주 인격적으로 우리를 존중히 여겨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길을 제시해요. 자,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복된 길이야. 이렇게 제시를 해요. 아주 신사적으로요. 근데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받아들여서 살아가야 돼요. 이게 두 번째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혹은 그분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할 때 내가 기분이 나쁘다든지 내가 딴 생각하고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다 외면해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지만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내가 주도권을 드리고 순종해 가야 되는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걸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호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가 되고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돼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승리의 길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놓치면 주님은 우리 안에 1차적으로 거하시지만 전혀 열매 없는 삶이 된다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통치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러면 반대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분께 순종한다는 게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 통치가 돼요. 왜? 그분은 아주 무례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인격적이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분은 길을 제시하는 것이 최고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에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게 돼 있어요. 이런 관계가 뭐라고요? 통치하심과 순종이에요. 여기 거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의 마음에 거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어요. 고린도전서에서도요. 자, 이것은 그분의 분명한 임재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뜻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제가 중간중간 설명했지만 이제 정리하면 결론적으로 정리하면요. 어떤 결과가 오냐는 거죠. 자, 거하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오세요. 두 번째는요. 이분이 오셨지만 이분이 본격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려면 우리가 민감하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요? 많은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과의 관계에 점점 자라가게 하고 사모하고 이렇게 주도권을 드리고 가면 열매가 오는데 그 열매가 세 가지 정도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이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과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요. 예수님의 길을 제시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배워요. 두 번째는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부지런히 찾도록 용기를 줘요. 자, 두 번째는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뭔지를 자꾸 알려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그걸 갈망하게 돼요. 이 길이 너무 좋구나 사모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주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날 힘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저런 은혜가 주어져요. 만일 내가 삶에 의욕이 없고 낙심이 되고 그냥 뭐 이렇게 사나 끝나나 이렇게 하는 분은요, 사실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약해서 그래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있으면요, 사는 것이 소망이 생겨요. 기대가 돼요. 힘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이 별로 없다 그러면 사실은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감정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우리가 순종적 사랑으로 살게 해요. 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기를 원하고 고민하고 그러면 어떻다고요?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심지어 우리의 감정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줘요. 그리고 기대를 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더 적극적으로 그분의 길을 추구하게 해요. 자, 이런 관계가 열린다는 거지.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이렇게 어떤 비전을 얘기했어요. 그 결국은요, 저게 해당돼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 근데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여기서는 임재가 있었지만 나가면 별로 힘이 없어요. 그 이유는 왜 그렇다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는 하나님 깨우쳐줘요. 네, 우리가 삶 속에서 그분이 제시한 길대로 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글로 은혜가 쏟아져요. 이게 지속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자리에 나오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의 삶에 얼마 못 가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막연히 생각했어요. 저도 그냥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이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으로 또 감정적으로 뭔가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또 소망이 있고 그러면 아 그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구나 봤는데 다시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것도 당연히 주어지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 삶을 사시기 축복합니다. 예, 찬양 드리겠습니다.